지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장하는 그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 우리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강해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봤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다섯 편의 설교, 기억나시죠? 다섯 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축으로서 기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 설교였고요. 그다음에 10장, 또 13장, 18장, 또 24, 25장 이렇게 다섯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24, 25장에 있는 설교가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24장과 25장을 가만히 보면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24장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25장입니다.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비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섯 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친숙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비유 하나의 비유에 집중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세 개의 비유가 지금 있는 그 위치 그대로 그 세 개의 비유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합니다. 세 개의 비유가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그 순서 그대로 그 안에 흐르는 그 내적인 흐름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쇠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열쇠로 삼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열쇠로 삼아서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내적으로 흐르는 그 의미의 의미를 열어내는 그런 열쇠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게 주여, 큐리오스, 혹격으로 큐리에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따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죠.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 단락인데요. 24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신앙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 내용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한밤중에 왔습니다. 처녀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학기 말이라서 성적 산출, 대학교의 성적 산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학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공부 잘 열심히 한 학생은 잘 나오는 것이고 안 한 학생은 잘 안 나오겠죠.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핵심이 되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초점이 되는 부분만 국한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요.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이 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순식간에 만드는 분이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뿌리지 않은 데서도 수확하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어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은 너무나도 좋은 믿음인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또 세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점이 드러나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수고해서 남겼습니다.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해서 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세 달란트, 두 달란트 차이가 있지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세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는 칭찬의 말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다. 실천을 했다.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실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다섯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그 흐르던 맥락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셨습니다. 양쪽에 사람들 세워놓고 왼쪽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임을 판가름해 주는 기준으로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행함이었습니다. 제가 양이 맞습니까? 제가 양 맞나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또 염소에게 속한 사람에게 뭐 말씀하십니다. 제가 염소가 맞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잡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첫 번째인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만 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행함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잡으러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실천이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그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또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아름다운 열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또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서울교회에 믿음과 실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믿음과 실천을 균형을 잘 잡아서 실천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믿음과 실천을 일생 동안 해오신 그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 교회에 남겨두셨는데 우리 서울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